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모든 걸음에는 이유가 있다. 김하영 지음, 성우 주혜진 읽음. 프롤로그. 행복을 찾기 위해 캐리어를 열었다. 15살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오후 4시.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아이들보다 5분 정도 늦게 교실을 빠져나왔다. 가로수길을 혼자 즐기기 위해서였다. 한낮의 햇살과 초록색 나뭇잎,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잔잔히 흩날리고 책가방과 등 사이에 묻은 땀이 조금씩 말랐다. 천천히 걷고 있다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느슨해졌다. 그날 저녁, 날 좋아한다는 남자애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너 혹시 왕따야?
아니? 왜?
아, 매일 혼자 집에 가길래 친구가 없나 싶어서.
나는 때때로 모든 소음이 제거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은 학교길에 근처 편의점에 들러 과일맛 아이스크림을 샀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두고 샤워를 한 뒤 TV를 켰다. 좋아하는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기 위해서. 상대 배우가 칠 대사를 입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리곤 했다. 좋아하는 장면을 또 보는 게 좋았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으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낮을 즐겼다. 이 일과는 남은 반나절을 시작하기 위한 나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다. 30분 동안 TV를 보고 나면 침대로 가서 쿠션을 등에 기대고 앉아 책을 읽었다. 주로 소설을 읽었는데 한 줄씩 수노트 적힌 문장들을 읽으면 상상의 나래가 자극되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간혹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소설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읽은 책! 하고 발견할 때면 마치 혼자서 도장 깨기를 한 듯 묘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 시절의 나는 자유로웠다. 불행은 느닷없이 찾아왔다. 취미생활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끝나게 되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교실에 갇혀 있었다. 학교가 감옥 같았다.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같지 않다. 나는 숨이 막혔다.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야간 자율학습은 자율이 아니었고 부모님 돈을 내고 듣는 보충수업은 반강제였다. 내가 느끼기에는 비정상적이었다. 사람들은 3년만 뛰면 된다고 말했다. 남들보다 빨리 뛰어서 이기면 멋진 세상에 도착해 소설책 따위는 실컷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기기 위해 경주마처럼 뛰었다. 뛰려면 무거운 소설책은 모두 버려야 했다. 더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급하게 필독 도서들만 읽었다. 더 이상 책에 줄을 긋지 않았고 페이지를 접지도 않았다. 그때까지만 참자. 20살.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학과에서 수석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 가고 싶었던 학교로 편입했다. 그러나 달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치열하게 준비해 방송기자로 입사했고 입사한 뒤에는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항상 무언가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8년차 기자가 됐다. 달려야 한다던 목소리들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대신 나를 매일 평가하는 눈빛들이 생겼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휴대전화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고 초조한 마음으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오지 않으면 한숨부터 나왔다. 보폭은 커졌고 걸음은 빨라졌다. 나는 아직도 수능시험을 치는 꿈을 꾼다. 거기서는 늘 나는 공부를 다 끝마치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다. 악몽에서 깨고 나면 나는 다시 짐을 싸서 취재하러 현장에 나가곤 했다. 현장에선 다른 언론사 기자와 경쟁을 했다. 부서가 바뀌면 또다시 인정받기 위해 매일 증명의 단두대 위에 올라서야 했다. 불행의 아침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밝아왔고 불면증이 찾아왔다. 한동안 약이 없으면 불안한 나날들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 소설책은 이미 15년 전에 버렸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인생에 3년만 버리라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끊임없이 버려야 한다. 그건 행복해지는 방법과 다르다. 소설책, 조스바, 드라마, 잠시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누군가의 인생에서는 불필요한 것일지 모르나 내 삶에서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나의 성공만을 축하할 뿐 그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문득 소설책 한 권을 들고 비행기를 탔다. 먼 곳으로 가서 눈을 감고 모든 걸 잊고 싶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오디오북.
첫 번째 걸음.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서 대만에서. 방황이라고 쓰고 성장이라고 읽는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만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정확한 얼굴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눈에는 보이는 나의 장점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반대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나의 단점을 스스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다. 그러다 암초에 걸리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혹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때로는 시련이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다듬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작년에 대만에 갔을 때 나는 내 자신이 권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공허함일 거라 생각했고 내가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곳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쳐다보라는 신의 뜻이 아닐까? 때로는 상대방의 슬픔을 알아차려서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빠져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을 찾아보라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나는 인생의 퍼즐을 찾아 나갔다. 작년에 대만 카페에 갔을 때도 그랬다.
드시지 마세요.
카페 주인이 나를 제지했다. 아차 싶었다. 아까 주인이 내게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컵이 나오자 그걸 잊고 자연스레 손을 뻗었다.
마시는 법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때 드시면 돼요.
내가 끄덕였다.
이 커피는 딱 세 번 만에 드셔야 해요.
세 번이요?
커피는 충분한 양을 마셔야 향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조금씩 드시게 되면 향도 조금만 맡게 되거든요. 첫 입을 마시고 나면 저를 기다려주세요.
일리가 있다. 내 앞에는 소주잔 두 개 크기의 잔이 놓여있다. 고개를 끄덕인 뒤 한 모금 크게 마셨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게 무슨 커피죠?
메뉴판에 있는 넘버 3예요.
뒤를 돌아봤다. 칠판에 적힌 3번 원두의 이름은 산 카를로스 게이샤. 내가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땐 다른 손님이 있었다.
잠깐만요. 이분들에게 메뉴 설명 끝내고 바로 갈게요.
나야 급할 것 없으니 그러시라고 했다. 그 손님들의 설명이 끝나자 주인은 내게 와 열정적으로 소개해 줬다.
저건 브랜디 향이 나는 원두, 이건 초콜릿 향, 요건 과일 향이 나는 원두.
약 2분간 메뉴판을 가리키며 원두 종류별로 향을 이야기했다. 세트 메뉴를 고르면 몇 분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각기 다른 종류의 커피를 내준다. 잔은 꺼낼 때마다 차갑게 얼려져 있었다.
한 잔 드셨으면 이 물로 입을 헹구셔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모금을 마실 땐 양을 조금 늘려서 마셔보세요.
조금 더요? 물을 한 모금 들이켜 입을 헹군 후 후루룩 마셨다.
자, 이번에는 혀를 한번 움직여보시고 이제는 삼킨 뒤에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와,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향이 조금씩 입 안에 퍼지다 과일 향이 코끝으로 휙 하고 올라왔다. 나의 반응에 주인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웃으면서 굿을 외쳤다. 가게 주인도 덩달아 신이 났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흡사 접시가 깨끗이 비워졌을 때 그 접시를 바라보는 셰프의 만족스러운 표정처럼 바리스타는 커피가 손님의 취향에 제대로 맞아떨어졌는지 유심히 살폈다가 맛있다고 하면 덩달아 신나했다.
오디오북
가게 주인이 선반 위에 있는 유리병을 종종 확인했다. 다섯 개의 유리병이 쉴 새 없이 더치커피를 만들어내는 중이었다. 나는 이렇게 한 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다.
한 잔이면 48분 정도 걸립니다.
나는 브랜디 향이 나는 원두를 구입했다. 주인은 포장을 하며 87도의 물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물의 온도가 90도를 넘겨서는 안 돼요. 이 원두는 그래야 본연의 맛이 나요.
혹시 따뜻한 커피도 파시나요?
네, 팔아요.
그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아, 저는 커피 세트를 다 드신 분께는 더 이상 커피를 팔지 않아요. 지금 마신 세 잔은 일부러 순서를 정해서 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드신 커피가 가장 우아한 맛인데요. 커피도 종류를 다르게 마실 때는 순서대로 마셔야 해요. 그래야 잘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손님이 마지막에 드신 커피로 같은 걸 한 잔 더 시킨다고 해도 저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과 같은 맛이 느껴지지 않을 거니까요. 지금 드신 게 가장 적당해요.
가게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다 같이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다. 가게 주인은 커피를 많이 파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이 가게는 일주일에 3, 4일만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로스팅을 위해 문을 닫는다. 가게 주인은 15년째 직접 로스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바리스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손님들이 이 가게에 들어와서 오롯이 커피의 향과 공간을 느끼며 머물다 가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한 시간 남짓 이 가게에 머무는 동안 옆에 손님들과 꽤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독특하게도 가게에는 의자가 두 개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손님이 오면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서로 거리를 좁혀 새 손님이 서 있을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손님끼리 거리가 가까워지자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다. 덕분에 한 시간 남짓 머무는 동안 풍성한 이야기가 오갔다. 많은 손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가게는 아니었지만 내가 있는 동안 손님들이 꾸준히 오갔다. 공간에 깃든 철학과 소신이 나 같은 여행자들에게 일상에서 빼앗겼던 여유와 신선함을 선물하고 있었다. 이 무렵 나는 권태에 빠져 있었다. 끝없이 달리는 경주마 같다는 생각에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선배가 고친 나의 기사 한 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옥신각신한 적도 있었고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담기 위해 PD 선배와 늘 머리를 맞댔다. 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스스로 방황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상사와 맞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좋은 상사가 내 위에 있었을 때도 나는 똑같이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내 방황의 이유를 비로소 이 가게에서 찾았다. 나는 저 바리스타가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내가 쓰는 기사, 내가 만드는 뉴스 영상에는 나 한 명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팀의 시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기사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나의 의견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쓰고 싶은 주제와 다른 것을 취재해야 할 때도 있었다.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도 이 조직의 규칙에 맞춰서 내보내야 했다. 어쩌면 내가 조직이 정한 틀 밖에서 일하고 싶은 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보게 됐다. 나도 나만을 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공간을 오롯이 나의 의견대로 꾸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종종 고민과 방황을 혼동할 때가 있다. 그 무렵 내가 그랬다. 스스로 방황한다고 단정지었던 그 시간. 사실 내 세계는 확장되고 있었다. 다른 말로 나는 성장하는 중이었다.